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3주간의 특세를 마치시고 또 금요 기도회로 또 오늘 국내 선교 기도회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얼굴을 좀 바라보시고 우리 기도로 선교를 준비합시다 라고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인상 쓰지 마시고요. 웃으시면서 반대쪽 분에게 기도로 선교를 준비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저희들에게 선교가 시작됩니다. 또 시작되는 이 선교를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는 특별히 또 국내 선교 기도회로 함께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제가 이제 국내 선교 기도회를 맡게 되고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서 문득 제가 처음 3일 교회에 부임하게 됐던 장면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3일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서 사역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이 3일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저에게는 도전입니다. 왜 도전이냐면 이제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이제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사역을 빨리 시작하게 돼서 이제 20대 초중반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제 막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굉장히 저와 거리가 멀었던 사역이 뭐냐면 첫 번째가 선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저희 3일교회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선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 3일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큰 키입니다. 예, 제가 대한민국 상위 3%의 남자예요. 예. 공개하자면 제 키가 188입니다. 네, 이제 좀 놀라시네요. 예.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교만하지 말라고 좀 큰 머리를 주셔서 사실 이렇게 앞에서 있으면 제가 키가 큰지 안 큰지 잘 구분을 못 하세요. 근데 막상 이제 제 옆에 오시면 와, 목사님 키가 정말 크시네요 라고 이제 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3일교회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했었거든요. 권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예뻐해 주셨어요. 아마도 이제 제 추측에는 이제 어르신분들에게는 이제 키가 크면 와, 저분 굉장히 훤칠하게 생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권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습니다. 지금 의심 섞인 눈동자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예, 저를 굉장히 좋아해 주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선호하는 이게 눈 형태가 무쌍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보니까는 막 어떤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저는 쌍꺼풀 있는 눈 완전 싫다고. 근데 제가 무려 한쪽 눈에만 쌍꺼풀이 한 3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제 앞에서 저는 쌍꺼풀 있는 남자가 너무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권사님들의 세대에서는 예쁜 눈은 무슨 눈이냐면 쌍꺼풀이 짙은 눈이었습니다. 예, 제가 눈이 좀 처지긴 했지만 눈이 좀 큰 편이고 쌍꺼풀이 굉장히 짙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많은 3일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은데 제 이제 사역에서 이제 많은 경험 속에 선교랑은 항상 거리가 멀었어요. 선교를 뭔가 이렇게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나가 본 적도 없는데 이제 3일교회에 와서 청년들을 경험하게 되고 선교를 경험하게 되면서 와, 정말 3일교회의 사역은 나에게 도전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선교하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떠오르실 수 있을까요? 만약 저에게 목사님에게 선교는 어떤 것입니까? 선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함 없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떠올릴 것 같아요.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좀 친숙하고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 6장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복음서 안에서도 특별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가지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물론 풍성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조금 심플하게 말해보자면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게 복음서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분명히 아실 텐데 가끔은 어느 복음서에는 등장하지만 어느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모든 복음서에는 등장을 하고는 있지만 이 요한 복음에서만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저는 좀 그 부분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한 복음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첫 번째로는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오늘 이 요한복음이 좀 보여주고 있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유월절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세 번 등장합니다. 맨 처음 등장하는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에서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시고 예수님께서 정말 참된 성전이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는 이 성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성전, 참된 구원자이심을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또 이 유월절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에서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속에서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지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속에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몇 번 등장한다고 했었죠? 세 번 등장한다고 했었죠? 그럼 남은 한 번은 어디서 등장을 할까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등장을 하겠죠.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루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본 말씀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성경 말씀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은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통해서 5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요한복음 속에서 이 유월절의 언급을 통해 단순히 배가 고팠던 많은 사람들을 먹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월절과 연관되어져 있음을 유월절과 관련되어져 있음을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유월절이 뭐길래 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관계를 짓고 있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꼭 지켜야 되는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는데 이 유월절은 어디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 역시 이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참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음을 요한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특징이 유월절에 대한 언급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고 있다면 또 두 번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오늘 본문 속에서의 또 하나의 특징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떡과 물고기를 떼어주시고 나눠주시면서 이 무리들이 먹은 것으로 오늘의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던졌던 질문이 이제 5절 말씀 속에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5절 말씀은 얘기해 줍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무리의 숫자가 5천명쯤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죠. 근데 이 5천명 안에는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추측컨대 적게는 한 지금 예수님 앞에 모였던 무리의 숫자가 10,000명, 많게는 20,000명 정도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이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실 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신 것이 그냥 단순히 무리가 나한테 오는구나, 무리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걸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서 이 무리들에게 목자가 없는 양,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 기진하는 인생, 소진하는 그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보셨다는 이 표현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나타내시고 시작하신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근데 왜 하필 많은 제자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이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셨을까? 저도 이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이제 막 많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바로 이 빌립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적을 일으킨 동네의 출신이었기 때문이에요. 빌립은 벳세다라는 마을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을의 출신이었던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정말 방법을 찾을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빌립에게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으셨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뒤 이어서 나오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신 앞에 나온 이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셔야 될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제자인 이 빌립을 시험하려고 지금 질문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시험에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시험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 목적은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시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빌립이 예수님께서 하신 시험이 후자 쪽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마도 빌립은 이렇게 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문과 출신이어서 굉장히 이렇게 곧셈, 덧셈, 뺄셈에 약합니다.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막 밥 먹고 야 계산할 때 얼마씩 내면 되지라고 하면은 그 계산이 잘 안 돼요. 근데 주위에 보면은 꼭 그런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밥 먹고 나면 야 얼마씩 내야 돼 하면은 거의 계산기처럼 야 각자 뭐 6,500원씩 내면 돼 아니면 8,000원씩 내면 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죠.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이들이 적게 먹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이 가치가 이 화폐의 단위가 얼마 정도의 금액일까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 이때 당시에 한 노동자가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하루의 임금, 하루의 수당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200일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인 거죠. 근데 우리가 막 200일을 한 번도 안 쉬고 풀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환산을 해보자면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일을 해야 벌을 수 있는 금액이 200데나리온이에요. 이렇게도 별로 안 와닿으실 텐데 그러면은 그냥 저희가 하루 동안 일을 해서 번 금액이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보자면 2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다들 빌립이 아니신 거예요. 이게 딱 안 나오는 거 보니까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빌립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2천만 원 정도가 있더라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조금씩 먹이더라도 이 돈이 부족합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대답 이후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 빌립과 같은 마을의 출신이었던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나왔던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 도시락 안에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참 신기한 게 그냥 그 도시락을 가지고 왔다라고 표현해도 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보리떡은 어떤 떡일까 궁금해서 막 찾아보니까 보리떡이 그렇게 좋은 떡이 아니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보리떡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네요. 보리떡과 밀떡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을 것 같으세요? 물론 보리를 너무 좋아하시면 보리떡이 맛있을 수도 있겠지만 밀떡이 더 귀한 음식이었겠죠. 아, 가난한 서민들이 먹었던 음식.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이제 구전율법으로 이제 막 전승하고 있는 미시나라는 그 이제 법을 보게 되면 이 보리떡은 짐승의 음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음식 자체가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저도 어렸을 적에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봐라. 빌립은 계산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안드레는 그래도 뭔가를 가지고 오지 않았냐. 그래서 너의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을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설교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 중에서 누구의 반응이 더 암담한 반응인 것 같으세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면 저는 오히려 안드레의 반응이 훨씬 더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빌립은 계산이라도 해봤잖아요. 막 예수님 옆에 예수님 계산해봤더니 조금씩 먹게 하더라도 200데나륜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면 안드레는 지금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도시락에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들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 도시락으로 누구의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성인 한 명의 배조차도 채우지 못할 그 정도의 양이었을 거예요. 지금 그 도시락을 예수님 옆에 들고 온 거예요. 예수님 저희 가지고 있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죠. 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게 있습니다. 이걸로 하면 됩니다가 아니라 이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뿐입니다.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 앞에 이 작은 도시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질문과 두 제자의 반응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제자들의 반응은 둘 다 암담하죠. 빌립은 계산을 해서 이 계산을 해봤더니 아 예수님 안 될 것 같아요.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륜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인 안드레는 예수님 저 있는 거 이거 작은 아이의 도시락뿐이에요. 그러나 이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로 저는 9절의 안드레의 고백이라 생각해요. 예수님, 결국엔 이 자체가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이들의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죠. 이것이 예수님의 시험이었고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도시락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 떡을 떼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먹기 시작해요. 그냥 자신의 허기짐을 채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도 무려 열두 바구니가 남을 만큼 이 사람들의 줄인 배를 채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굳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없더라도 지금 자신들 앞에 모였던 이 무리들을 풍성하게 풍족하게 채우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굳이 질문을 던지시고 제자들의 이 암담한 대답들을 들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이 내용을 묵상하다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발견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던지셨던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를 물으셨나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채울 수 있는지를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질문은 우리에게 방법을 요구한 적도 없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물으셨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방법을 찾으신 것도 아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찾으신 것도 아니시라 딱 한 가지, 어떤 출처로부터, 어디로부터, 어디서부터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고 예수님은 묻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곧 이어질 선교 앞에서 무엇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만날 목포, 장흥, 통영, 군선교 계속해서 이어질 그 선교지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만날 그 영혼들을 채우려고 하셨습니까? 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이 제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는 방법만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만 집중하려고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방법도 아니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었고 효율도 아니었고 단 한 가지 출처였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우리는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요? 어디로부터 이 사람들을 채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역시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 불과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아니면 우리가 가야 될 그 선교지 앞에서 그 작은 도시락은 너무나 초라해 보일 수 있고 턱없이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오히려 하찮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이 그 작은 도시락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집중하면 우리는 결코 채울 수 없다. 제자들의 반응처럼 암담한 반응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거기에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출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삶들을, 우리의 선교 사역을 풍성히 채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팀과 목장과 선교 모임을 할 텐데 무엇에 집중하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물론 선교의 전략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가 가야 될 선교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참된 생명의 떡이신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풍성하게 채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과 우리가 가야 될 그 선교지를 풍성히 채울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만 하고 이제 기도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던 건 언제였냐면 삼일교회에 처음 와서 이제 얼마 안 돼서 통영 선교를 갔다 오고 너무 피곤했는데 그 다음 주가 새벽 예배 설교였어요. 그리고 그때 마주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정말 통영선교 갔다 와서 막 몸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막 새벽 예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중에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해 처음으로 갔던 통영선교에 만난 영계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이제 교회에 처음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선교에 갔을 때는 아직 코로나가 굉장히 좀 기승을 부릴 때여서 선교를 다 갈 수가 없었습니다. 소수 이제 간사님들 몇 분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 연계교회 목사님들을 뵙고 인사 나누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정도의 선교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먼저 연계교회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죠. 목사님 이제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 일정이 괜찮으신가요? 했는데 목사님이 굉장히 쭈뼛쭈뼛 하시더니 목사님이 정말 괜찮으니까 선교대원들과 목사님은 괜찮으면 같이 잠깐 동네에 노방전도를 가면 좋겠다고 하신 거예요. 또 목사님 그 정도 요청하셨고 뭐 이렇게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지켰으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아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과 함께 노방전도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막 사람들이 뭐 3명 이상 이제 함께하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노방전도를 해야 되니까 3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명씩 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계교회 목사님 짝꿍, 또 다른 간사님은 사모님 짝꿍, 또 다른 간사님은 이제 지사님 짝꿍 해서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갈 때 목사님께서 이제 많은 전도의 방법을 연구하셨는데 이제 가장 탁월한 방법이 붕어빵 전도였다라는 거예요. 큰 감동이 없으시네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 붕세권이 아니어서 이 붕어빵의 소중함을 느끼는데 목사님이 핸드메이드로 만드신 그 붕어빵을 다 일일이 비닐에 포장해가지고 이제 그걸 바구니에 담아서 전도를 가자고 하신 거예요. 이제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들고 이제 거제의 작은 한 마을에 나갔습니다. 되게 이렇게 낭만 있는 모습으로 나갔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진 않았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막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니까 정말 춥더라고요. 추위를 그렇게 많이 타는 편이 아닌데 너무 추웠고 막 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막 계속 칼바람이 막 제 얼굴을 때리는데 야 진짜 바람이 너무 무섭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네. 목사님과 함께 같이 붕어빵을 들고 막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붕어빵을 주면 좋아할 것 같았는데 별로 싫어하더라고요. 막 젊은 친구들 만나서 저기요 하면 막 갑자기 와!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막 목사님께서 목사님 빨리 따라가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해서 막 따라가고 아 저 여기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막 붕어빵을 나눠주면 전도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 저 안 먹어요. 괜찮아요. 한번 먹어보라고.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다고 막 권하면서 하니까 이제 막 주머니에 넣어주기도 하고 꼭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달하기도 하고 막 전도를 했어요. 날씨는 춥죠. 사람들은 자꾸 제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도 아닌데 보면 도망가죠. 점점 마음속 가운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야, 이렇게 전도하는 게 맞나? 이거 괜찮은 방법이 맞나? 라는 생각이 제 안에 계속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계속 돌면서 이제 목사님이 아 저기 세탁소 들어가자고 그 세탁소에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그 세탁소에서 만난 어르신이 갑자기 목사님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핀잔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날도 추운데 왜 맨날 붕어빵 들고 오냐고. 그래서 저도 갑자기 그러면 안 되는데 저분 말이 맞지? 날도 추운데 왜 자꾸 붕어빵을 들고 왔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때 제 머리를 땡 친 목사님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막 그 바람을 막 맞아가면서 사람도 없고 만나면 도망가고 하는 그 거리에서 계속 노반정도를 하다가 그 세탁소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아, 맨날 이거 붕어빵 들고 왜 오냐고 날씨도 추운데 뭐 하는 거냐고 이 한마디를 하는데 저도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연계교회 목사님께서 씩 웃으시면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제 마음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이 선교를 하면서 무얼 바라보고 있었나? 제가 따진 건 부끄럽지만 효율이었어요. 야, 이게 맞나? 이 추운 날씨 속에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 사람들이 날 보면 도망가는데 이게 맞는 걸까?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선교가 이어집니다. 사실 이 선교 국내 선교 기도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컸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와 너무 거리가 먼 저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이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가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 선교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으로 이 선교를 채우려고 하십니까? 오늘 빌립과 같이 방법으로 이 선교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드레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선교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고 단 하나, 출처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출처, 참된 생명의 떡,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을 더욱더 붙잡고 일어나 선교지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특새가 끝나고 우리가 선교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어나 그 선교지로 걸어야 합니다. 그 선교지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찾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그 모습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방법만을 찾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인지를 찾고 있고 아니면 이것이 효율인지 아닌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 참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며 우리를 풍성히 채우며 우리가 가야 될 그 선교지를 풍성히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더 붙잡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